다른 일을 우리에게 시도한 건 뭐냐 하냐, 무슨 일을 했느냐고 하면 이 다마스쿠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AD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태리 로마를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고 있다가 AD 330년에 지금의 이스탄불이었던 터키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콘스탄틴 황제 중심의 정치가 흐름을 이루어야 되고 이 로마에는 황제가 없는 이태리 로마에는 굉장히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기 까닭에 로마 교회를 감독을 하고 있는 다마수수 1세라고 하는 이 교황은 아무래도 내가 이 콘스탄티노플보다도 더 위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콘스탄틴보다도 더 좋은 성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시키게 하는데 그 성경 번역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번역인데 그 성경 번역을 볼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마수수 1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로 흘러가고 있는 황제 중심의 하나의 교회 흐름을 막고 지금까지 전수해왔던 모든 베드로 이후의 모든 교권을 그대로 로마 안에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로마 교회가 모든 여타의 교회들보다도 가장 으뜸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하나의 차서를 만들게 되는 하나의 이제 바로 이제 이 다마수수 1세의 역할이 이루어지기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오 1세라고 하는 분이 또다시 이제 이 교황권을 확보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요데모고에 관한 얘기는 좀 쉬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가 좀 처음부터 네오에 관한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교회사를 살필 때에 이 교회 역사는 이 세상의 정치 역사 흐름과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바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 하나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서 서서 하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아주 좀 편안한 가운데에서 좀 그 중간중간 안에 여러분들의 페이스와 페이스 맞대고서 좀 그 농담도 하고 그러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녹화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무슨 그 배우가 된 기분이 들고 예. 여러분 그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인간의 정치가 항상 어떻게 흘러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하나의 전제 황제로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칼리굴라 또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어지면서 점점 박해가 더 확대가 되어가고 그리고 드디어 이 박해가 약 300여 년이나 계속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이 밀란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 핍박이 종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기 까닭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느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의 기독교의 장점을 최대한 자기의 정략적으로 이용을 한 하나의 노련한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콘스탄틴 황제가 지금 300여 년 동안이나 주둔되어 있던 이태리 로마 제국의 수도를 가만히 보아하니 이태리 로마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에 있는 행정 복합도시를 어디 저 중간 세종도시로 이전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의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것처럼 이태리 로마에서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세계 다스리는 영역의 한계점을 느끼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는 지금의 이스탄불, 옛날 그 호칭 뭐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서 비잔틴 도성이 있었던 그곳에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330년에 이태리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무슨 문제점을 가져오냐고 하면 바로 이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이태리 로마에서 쓰고 있었던 많은 여러 궁궐들 중에서 라테란 궁을 그 당시 로마교의 감독에게 기증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에 의해서 도네시온 오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그래서 그 콘스탄틴이 기증한 라테란 궁을 계속 사수하려고 하면서 지킨 그 흔적이 오늘날 바티칸 궁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수도를 옮긴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데 또 지금 오늘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는 이태리 로마에서 수도를 다스리고 있다가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천도를 새로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분은 아주 특색 있는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느냐고 하면 이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는 무상으로 곡물을 나눠주고 로마 시민권과 동일한 시민권을 우대를 하고 모든 혜택을 주기 까닭에 도시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기독교 교회 예배당만 건축 허가를 해주고 다른 로마의 신전이 있는 모든 신전 건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고 하면 콘스탄티노플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로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황제가 저쪽으로 옮기고 나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위축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레오라고 하는 분이 AD 440년부터 461년까지 로마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황제가 없는 로마시를 정치 역량을 발휘하면서 로마시를 지키는 탁월한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로마가 황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로마시에 수많은 의족들이 침공을 합니다. 역사에 본다고 하면 410년에 고투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가서 로마의 고도를 짓밟습니다. 455년에는 훈족과 반달족이 또 거듭 쳐들어와서 로마를 짓밟고 수많은 모든 걸 약탈해 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서방에 있는 황제들이 볼 때에 이 경찰병력, 전투병력으로 서로마 제국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이때에 네오라고 하는 교회 감독이 적장을 하고 단판을 집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이기는 하지만은 이 노마라고 하는 도성이라고 하는 도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하나님이 지키는 도성인데 너희들이 요구가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돈이냐? 얼마를 요구하냐? 들어주마.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침략자들을 들어온 사람들하고 담판을 해서 노마시의 외적의 침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 레오 1세라고 하는 이 노마교의 감독이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 동로마 지국에 있는 황제들이 벌을 때에 서노마에 있는 황제가 없는 빈 공간 가운데에서 서노마 지국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교회 감독이기 때문에 이 교회 감독은 교회 감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구국공신처럼 큰 기여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찰나에 어떤 일이냐고 하면 451년에 칼케돈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에서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종교회의를 왜 열게 되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성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는 제2의 신이다.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신성을 가진 그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을런지는 몰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같은 인성과 다른 인성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이루어지기 까닭에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화합을 하기 위해서 칼케톤이라고 하는 회의에서 모든 교회 감독들이 회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회의를 엽니다. 물론 이 회의 전에 325년에 이미 회의로서 니케아 회의에서 문제를 수습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수습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까닭에 다시 칼케돈에서 회의를 여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칼케돈 회의 가운데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는 세파가 싸우는 겁니다.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을 중심한 안디옥 학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하는 콘스탄티노플 학파, 이 교회들이 성령에 의한 권유와 성령이 사로잡혀 있는 하나의 능력을 권위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숫자, 자기 교회 사이즈.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교인들 숫자가 많고 예배당이 크고 그리고는 재정이 많고 찬양대에 빛나는 숫자가 많은 것이 그것이 하나의 교세를 하나의 확정하고 판가름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형실은 지금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콘스탄티노플 교회나 노마 교회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놓고 도무지 양보가 없는 이 지도자들 싸움이 이 칼케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싸우는데 주로 동방교회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하고서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머리가 터지게 싸우다 싸움이 지쳐가지고 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 저 노마에 있는 노마교회 감독 네오 감독한테 당신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노마교회 감독에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습을 할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때 네오 감독은 굉장히 정치 역량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어느 한편에 쓰질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장로교회, 소망교회, 광림교회, 뭐 성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성공했는가를 배우는 중에 제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제가 배우고서 큰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한 목사님은 당회가 모여가지고 가서 장로님들이 한 600여 명이 모이면은 이런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지금 집사님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교육관을 지차고 하는 의견이 당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장로님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성질급한 장로님이 이쪽에서 아 목사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가 교육관을 짓습니까?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지 지금 교육관을 지어야 됩니까? 아 열을 올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목사님은 눈만 고개 말똥말똥하고 쳐다본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말이 끝나면 이쪽에 있는 또 다른 장로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기를 이끌어갈 우리 아들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 주일학교 당신 보십시오. 전부가 마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교육관을 안 지어야 합니까? 그러고 또 열을 올리는 장로님이랑 그러면 한 목사님은 그쪽에다 가만히 쳐다보고 조금 있으면 또 여기서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만히 의지만 내놓고 눈동자만 이리 돌렸다 이리 돌렸다 쌈을 시큰 한 시간 내 하다가 지쳐 빠지니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목사님은 이쪽의 의견을 절반 이쪽의 의견을 절반을 이렇게 봉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의견이 통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동방교회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그 장면에 이 의견의 수습을 로마 감독했던 네오에게 물었을 때 이 영리하고 지혜 있는 네오 감독은 두 개 교회의 파벌의 상극적인 싸움을 잘 봉합을 해서 편지로 답장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 편지가 레오의 편지라고 해서 레오 오프 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레오 오프 톰이 이쪽 의견 이쪽 의견을 봉합을 한 그 의견이 뭐냐고 하면 오늘날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세기 이후에 삼위일체 교리는 이 칼케돈 신조에 의해 더 손대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은 뭐냐고 하면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동방교회들이지만은 이 동방교회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싸우는 통에 누가 권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냐면 쌈싸우지 않냐고 중재하는 서방교회가 자연스럽게 부상해서 올라가는데 이 네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권위를 확보한 네오가 하는 말이 로마 교회는 수사도 베드로가 세운 수도 수익권 교회다. 이쪽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 그런데 교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네오가 그런 주장을 할 때 황제들은 바라볼 때 야, 그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이면 뭐고 로마만 뭐하냐 그러고서 그 말을 네오를 반증을 해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차서에서 점점 로마 교회 감독이 다른 여타의 모든 교회들보다도 부상되어 올라가는 하나의 교황권의 기초를 쌓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AD 590년부터 604년에 로마 교회 감독을 했던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 하면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은 로마 원로원에 자기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전관으로 지냈던 정치적 배경이 아주 탁월한 하나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에게는 로마시 어느 주지사로 집정관보다도 더 높은 주지사의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가 정치적인 길이 탄탄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데 헌신하기보다도 종교적인 데 헌신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에다가 희사를 하고 수도원 건립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분의 인기가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황은 이 젊은 분을 어디로 보내냐고 하면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의 특사로 보냈어요. 거기서 황제와 있는 모든 정치적인 인맥을 두루두루 다 확보하고 난 때에 다시 이태리 로마의 수도원 원장으로 불렀다가 수도원 원장 지나고 난 다음에 교황 비서로 있다가 그 다음에 교황이 죽자 교황이 된 사람이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분은 어떤 정치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고 베드로의 후계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 예수님이 주셨던 베드로의 천국 열쇠권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계승권이 로마교회의 감독에 있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그레고리라고 하는 1세라고 하는 이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이 교황이 되자마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니버설 파더. 나는 저런 예루살렘 교회 비숍이나 또는 알렉산드리의 감독이나 안디옥의 감독이 아니라 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우주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황이라고 하는 호칭이 언제 시작이 됐냐고 하면 역사 속에 보면은 AD 590년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의 교회사적인 확신에 의한다고 하면 교황의 캐톨릭의 시작은 AD 590년에 시작됐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는 자기가 로마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일대 교황이라고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황송하게 생각한 나머지 자기 이전에 있는 모든 역대의 로마교회 감독들을 소급해 올라가서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대 로마교회 감독과 교황은 누구냐고 하면 베드로다. 그 다음에 제2대, 3대, 4대, 5대, 6대 해서 590년 이전에 로마교회 감독이었던 모든 역대 감독들을 로마 교황 1대, 2대로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까지 이어져 오는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베네딕트 18세는 280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이 수많은 교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하나의 정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근거를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므로 교황의 칙령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을 믿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성경과 교황 외에도 수많은 교회 회의들 가운데서 라테란 회의, 바티칸 회의, 트렌트 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교령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자 마태복음 15장 51절 이하에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남동생들이 대명이 되고 여자들이 몇 명 되는 이 성경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동정녀였느냐?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성경을 젖혀놓고 그런 소리 말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령집 회의에 보면 성경이 없지만 이 교령집이라고 하는 교령집에는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의 사촌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 와서 예수님만 낳고 깨끗한 처녀로 있다가 안 죽고 승천했다. 성모 마리아를 믿고 있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어느 모퉁이에서 모든 사실을 섭렵해봐도 예루살렘 교회 이거는 나만이 확정되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어느 사람들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노마교의 얘기는 이런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역사적인 전설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역사적인 전설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전설 더 넘어서 교황권 지도란다든지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만들어내서 오늘 세계의 모든 종교를 주름잡고 있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정체를 우리는 제대로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성경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사를 바로 알아야 이 성경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라야만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확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항목을 달리해서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직접 직계자를 속사도라고 그러고 속사도 밑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교부 이제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교부에 관계된 설명은 제가 저술한 교회사 1권 가운데에서 교부들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또 2000년도에 저술한 신학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교부에 관한 연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교부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AD 100년부터 500년어간까지 왜 500년이냐 500년이냐고 하는 그 소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90년대는 하나의 교황이 시작되는 중세기 역사가 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500년 이후에부터는 중세 역사고 100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교부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부시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냐고 하면 마치 개교회의 설립자가 있는데 설립자는 일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고 하면 일대 목회자를 계승한 제2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는 사실 설립한 개교회의 일대 목회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일대 목회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그 부위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2대 목회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마치 군대에서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상관에 가서 1번 기준! 하면은 기준을 와서 바짝 뜹니다. 그러면 이 상관 앞에서 정면에 서서 반듯하게 서 있는데 2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팔뜨기 눈을 가져가서 이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뒷꼭지를 반듯하게 서서야 되는 건데 이 양반이 사팔 눈을 가져가서 조금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3번은 2번하고 1번을 맞추기 위해서 더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역사가 어디서부터 각도가 시작이 되냐면은 2번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도 바로 사도 이후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년부터 500년간 가운데에서 너무도 교회를 변질시켜 놓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적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양면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아들과 내 자녀들에게 후세에 물려주는 신앙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사실 속에서 깨닫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2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먼저 부정적인 요소를 끼쳤던 내용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하나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장로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바에 한다고 하면은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였고 그는 AD 67년에 네로 황제 때에 공개적인 모든 공개 속에서 그런 순교를 당해서 죽었고 제2대 교황이 리노라고 하는 성 리노라는 사람이고 3대 교황이 아나클레토고 제4대 교황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감독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몇 통이 우리들에게 전해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문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후세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가운데서 잉카 문화란다든지 아프리카 문화란다든지 이 세계에 여러분들 저희 남미에 있는 그 잉카 문화의 그 상상할 수 없는 해발 3000m 이외에다가 거대한 돌로 만든 도시를 만든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걸 도저히 현대 장비를 가지고도 어려운 그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이 불가사의한 것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록이 없기 까닭에 우리는 상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소리의 문화 우리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본다고 하면 예언자들 대언자들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두 예언자 구두 대언자가 있습니다. 구두 대언자가 누구냐고 하면 엘리야 엘리사 나단 그분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핏발치는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의 영성운동에 우리들에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을 기록했던 나훔이라는 선지란다든지 이 몇 장밖에 기록하지 않은 문서 선지자들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을 두고두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잉카 문화란다든지 아프리카의 모든 문화가 소리의 문화로 존재했었겠지만 기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대적에 기록을 잘했던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기록한 문헌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 선교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주어 강조를 해도 부족한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장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까닭에 이 남아있는 편지가 두고두고 후대 영향을 주는데 그 편지 속에 두 장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기 까닭에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회적 관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감독과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십시오. 감독과 장로는 평신도와 다른 구약의 제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사관을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신약교회 사관의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세운 하나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신앙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을 수립해 놓은 것을 이게 1세기도 되질 않아서 장로가 세운 편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교회 감독과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감독과 장로는 어떤 사람과 같냐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모습을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수백 년 후에는 오늘날 성직자라고 하는 제도를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 하나의 빌미를 잡혀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신약 성서적인 개념 가운데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만 거룩한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부엌에서 살림을 하는 자매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성직이고 땅을 파는 노동자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피땀을 흘리지만 주님이 한다고 일한다고 하면 그게 성직이지. 교사든 직업인이든 어떤 이 직업은 성직이고 저 직업은 천직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들어놓느냐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종교적인 산물입니다. 이 제도를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느냐고 하면 이런 교부들의 문헌 가운데서 옛날에 우리를 다스렸던 교부들이 이런 가르침을 줬지 않느냐 그러기 까닭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실로 빌미로 사용하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익나시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AD 30년부터 110년까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트라얀 황제의 박해 때에 그가 체포되어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10명의 로마 군대에게 호위를 돼가지고 그가 모든 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에 가서 드디어 모든 증인들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하나의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유명한 감독이었던 익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디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거치냐고 하면은 서문학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마그네시아, 트랄레, 그리고 최후의 로마까지 도착을 할 때에 이 익나시우스 감독이 가는 곳은 예수 믿기 위해서 순교 장면으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가는 그가 도착하는 곳에는 열광적인 환대를 받으면서 수많은 지역교회가 와가지고 그의 모습을 보기를 열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분이 자기가 역방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일곱 통의 편지를 통한 그 편지 속에서 내용들이 아주 오늘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사용한 분이 바로 이 익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일반적이란다든지 보편적이란다든지 세계적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는 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한 가지 해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캐톨릭 교회는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역사 속에서 다섯 가지 의미로 사용하기 까닭에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개체 교회가 아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세계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쓰임을 받고, 두 번째는 이단이나 분파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정통파라고 얘기를 할 때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동서교회가 분리가 돼서 동방 오도독스 처치와 서방 로마 캐토릭 교회로 분리가 된 1054년부터 우리는 저 동방교회가 오도독스 처치, 정통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야말로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말로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벌어져서 이 캐토릭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갔을 때 이때의 종교개혁에 의해 캐토릭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카톨릭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에는 이 프로테스탄트와 개신교를 대립된 용어로 개념으로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용어로 쓰임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잉나시우스라고 하는 그 감독은 이런 의중으로 이 말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고 쓰지는 않았지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말이다. 하지만 오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자기 편리대로 이용되어져 가지고 쓰임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고 하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로마 캐토릭이 신앙고백이라고 믿고 있고 오늘날 개신교들이 신앙고백이라고 믿고 있는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한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고 하면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내용은 이 전세계 모든 교회들 중에서 카톨릭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잉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은 자기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교부들의 영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잉나티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침례를 기피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교통경찰들 예를 들면서 교통경찰들 당신들은 일주일에 범칙금을 5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불러와라. 그래서 5명을 활당을 해야 되는데 5명을 꼭 잡아야 되겠거든요. 마찬가지로 노마 지국도 노마의 모든 군병들이 너희들은 한 달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몇 명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카타콤으로. 그런데 이 밀고자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예수쟁이를 잡을 수 있는 전후의 기회가 어디냐고 하면은 매월 마지막 주일날 어느 강가에 가보면 거기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쟁이들이 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분들에게 경찰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는 놈이지. 그래서 침례 받자마자 순교로 이어지는 이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나는 침례 받아서 죽는 것을 싫다고 하는 침례 기피 현상이 일세기에 생긴 현상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이때에 침례 기피 현상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효력을 발휘한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해독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미신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침례도 가지고 가서 죄를 해결합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체험입니다. 제가 저 송파구 가락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한 1년이 돼서 침례를 받을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년 내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확신을 얻은 사람에 한 15명 정도를 침례를 베풀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가 성탄절 전에 침례를 베풀어야 됐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아는 이가 없기 까닭에 그 당시 불광동 모 교회를 가서 낮예배 때 쓰고 난 다음에 침례탕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자기를 침례를 안 주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매는 어떻게든지 침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당신이 구원은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앞으로 확실히 구원받기를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침례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남의 교회에 가서 낮예배 후에 침례를 받고 그 물이 검검 찝찝한 그 물을 내가 침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물을 먹으면 아마 믿음이 더 생기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더러운 물을 몇 모금을 마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침례 안 받았어도 낙원이 간다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침례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 침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제도의 말이 오늘날 로마 캐토릭교가 뭐라고 하냐면은 영세 받으면은 구원 받는다고 하는 baptismal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교리가 생기고 죽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면 죽은 사람 예수 안 믿었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종부성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지는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쓰라린 생각을 가다듬게 되면서 교부들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줬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 복음적인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요 주님 앞에 설 때의 떳떳한 신앙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